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초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초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단지 글자 하나의 차이점이지만은 그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초범인 자와 재범인 자는 다르게 대우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좀 살만하니까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이 기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8년에서 18년으로 18년 동안 지배를 받는 그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사실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성 밖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그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 옷이 희게 정결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개들처럼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악을 행하고 살인하고 점술 가들 또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이런 자들로서만 계속 살아간다면 그들은 성 바깥에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는 첫 번째가 바로 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 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 개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개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 데나 다니고 아무 개나 관계를 가지고 이런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개념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요,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토해내었던 그것을 또 먹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그러한 모습을 이 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성도를 빗대어 사는 말이 바로 이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습관적인 죄는 반드시 끊어내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은 금식 기도를 했으라도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으라도 이 죄악만큼은 끊어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은 개인이 짓고 있는 단순한 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징벌하실 정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힘을 합해서 짓는 그 죄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39년도에 우리나라 이 장자총회라고 하는 이 합동직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면서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적인 행위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결론이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민족 위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죄악을 범하게 될 때에는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WCC,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화합운동, 이번에 보니까 또 아주 크게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가 연합을 해서 이 다른 종단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큰 운동을 일으키던데 종교화합운동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야 되고 우리가 들고 일어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들이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들로 인해서 이 민족은 또 어떤 징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교단이 힘을 합쳐서 죄악을 범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전체를 징벌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악을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족속 이 에글론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파셨습니까? 다 섞여서 구별이 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아니한 자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왜 구분이 안 됩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구분이 안 됩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약 10만 명 정도 모이는 어느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의 노래를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낮에는 정숙하게 지내지만은 밤이 되면은 여자들이여 머리를 풀고 그리고 끝까지 가면서 밤 문화를 마음껏 즐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 사실 가사를 잘 알고 보면은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음란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연 중에요. 소주를 이렇게 그 병나발이라고 그러죠. 나발을 불면서 이렇게 소주를 마시는 그런 공연을 했던 가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10만 명 정도 모여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함께 그 죄악된 노래 그 낮에는 정숙하지만 밤에는 엉망으로 갈 때까지 가는 그 노래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K-POP 가수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좀 신경을 안 썼더니요. 참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다가 제가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를, 그 노래 제목을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십시오. 제목이 루시퍼였습니다. 제목이 루시퍼였는데 제가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저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루시퍼를 연호하면서 노래를 같이 부를 수가 있을까?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법은 루시퍼.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이 루시퍼로 나를 가득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도 묶여버리고 미래도 묶인 채 그래도 나는 너를 바라본다고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 노래를 루시퍼 할 때는 같이 루시퍼 메인체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서 부릅니다. 그 젊은이들 중에 그 수만 명 모인 젊은이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그 가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라하는지. 루시퍼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억지로 잡아당겨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 아닙니까? 차마 우리는 이 입 밖에 내기도 싫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그 야광봉을 들고 같이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루시퍼를 연호하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 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의 마음이 너무 충격적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쏟고 있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 속에 있는 믿는 자녀들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 자체를 못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젊은이들을 양산을 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 참 씁쓸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 시대의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쓰기에는 문화계에, 교육계에, 정치계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구에게 그러냐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무엇입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퍼져나가는 냄새 아닙니까? 즉 믿는 자들을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자구나,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난다고 말해도 행동해도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차원이 높을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즉 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이 모압왕 에글론이 강성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왕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는 데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주소를 잘못 짚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세속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까지 가세를 해서 국제정세가 굉장히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중국과 더불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마 또 조금만 지나면은 독도 또 걸고 넘어질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 아마 그렇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그 정치인들은요,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마도도 한국 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긁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싶은 이러한 생각들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로 하여금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꾸 이어도도 우리 땅이라고, 독도도 우리 땅이라고 자꾸 긁어 넘어지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우리나라를 긁어 넘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WCC 문제라든지 종교통합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교회가 순수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일어서면은 중국 그 말 못합니다. 일본 독도 우리 땅이라 그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한번 쳐버리면 그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열은요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을 우리에게로 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면은 그러면 다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나라에 일어서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랑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여기저기서 나도 모르게 일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괜찮겠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니까요. 모압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그냥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에글론이 암몬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습니다. 혼자 오지 않고 암몬 족속과 암말렉 족속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민족이 왔으면 말 안 할 거고 제가 지나갈 겁니다. 애굽이 쳐들어왔으면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세 민족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암말렉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이 롯이요. 아마 롯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다가 겨우겨우 탈출을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성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성읍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네 개 성읍이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만연해져 가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지금 동성연애를 자꾸만 인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 나라들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 미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연애가 만연해져 있는 그곳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성연애가 발을 붙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바로 밀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하던 것을 늘 보고 있던 두 딸이요. 그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그 도성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두 딸이 이제 아버지와 더불어서 겨우 탈출을 해서 산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 불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 곳이 없죠. 삼촌 아브람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들도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딸이 그동안에 보아왔던 것이 있으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앞뒤 분간을 못할 때 큰딸이 들어가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 둘째 딸이 아버지의 술을 잔뜩 먹이고는 들어가서 또 관계를 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큰아들이 모압입니다. 둘째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너희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싫어하던 민족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노인들, 노약자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 이들이 뒤에 좀 처졌습니다. 근데 이 건장한 아말렉 병사들이요, 아말렉이 칼을 차고 이 호전적인 민족에 와서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았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선전포고를 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같이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크게 실수했던 게 진주만을 공격할 때 몰래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분노한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처럼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북한과 더불어 전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신사적으로 싸워야죠. 비겁하게 뒤에서 치는 민족, 그래서 아말렉 그러면 비급함의 대명사가 이 아말렉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족속이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고 내가 다른 민족에게는 점령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만큼은 점령을 안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들 딱 세 민족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들에게 점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수치고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도 개인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당했으면 내가 괜찮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당할 수가 있는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도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이 세 민족에게 당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바깥을 내다보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 상황이 빨리 끝나려면 안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세우셨는데요. 그는 에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에웃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 보게 되면요. 에웃이 왼손잡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손잡이를 리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처진 사람들입니다. 인식이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사실 뭐 죄송합니다. 저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벼를 벨 때는요 왼손으로 베었습니다. 이를 닦을 때도 왼손으로 닦았습니다. 칼질을 할 때도 왼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오른손으로 낫도 낫질도 하고 칼질도 하고 이도 이는 왼손으로 닦습니다. 지금은 이 왼손잡이 에웃을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속에 억울함과 분노함 저들에게 우리가 졌다 점령을 당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세워서 공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에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네가 구원하라. 하나님 저 왼손밖에 사용 못하는데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웃이 일어났습니다. 한 규빗 되는 칼을 왼손잡이니까요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 감추었습니다. 한 규빗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규빗이라는 이 수치를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단이 한 45cm 전후가 됩니다. 45cm 전후가 되는, 그러니까 이만한 칼이죠. 이 칼을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찼습니다. 보통 왕을 만나러 갈 때는 검사를 다 합니다. 검사를 다 하고 무기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에웃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불구자였습니다. 사실은 그가 불구자였고, 그래서, 이 모압 왕의 병사들이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는 모압 왕에게 은밀하게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가 칼을 빼어서, 왼손잡이니까요 오른쪽 다리에 숨겨놓았던 칼을 빼어서 찌릅니다. 왕을 찌르죠. 2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훗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한 단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한 단어가 아니라 네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왼손잡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 전체를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 자체가 불구였고 왼손만 사용 가능한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글론 왕의 병사들이 둘만 조용히 만나고자 할 때에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오른팔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가 왕을 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에훗이 왕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른손과 왼손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오른손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고 왼손은 덜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와 차자를 동시에 축복을 할 때에는 이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었겠습니까? 예, 장자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얹고, 죄송합니다, 차자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왼손을 차자의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는요, 사실 이 왼손은 사실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대변을 보고 나면 물로 뒤를 씻죠. 그때 처리를 할 때 왼손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으로는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 왼손으로는요, 악수를 할 때 이 왼손을 내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왼손을 이렇게 악수하기 위해서 내밀면 모독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에훗은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제가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약점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예쁜 사람은요, 가만히 알고 보면은 그 속이 좀 덜 성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하게 예쁜 얼굴,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좀 약점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 속이 많이 아프거든요. 이 아픈 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주여 할 때는요, 그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약점 있는 사람을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쁜 사람은요, 그 속이 좀 덜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 둘러보시면요, 제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예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점 있는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죠. 그래서 약점을 변하여서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점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픔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간질병일 것이다. 하나는 안질일 것이다. 그래서 눈이 약해서 잘 보지 못했을 것이다.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회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요,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그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의 약점 때문에 그가 기뻐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으면요, 그 약점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도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나를 들어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에 사실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계속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이건 내 책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라오스 쿠어파 동막교회 기공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공 예배는 원래 그때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드림 교회가 라오스와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그 선교사님이 듣고, 그러면 이번에 라오스를 한번 갔다 오십시오 하면서 기공 예배를 우리 때문에 그 기공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거기서 설교는 또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들에게 의해서 베트남 현지 목사님이 잡혀갔습니다. 어제 메일이 왔는데요, 그 재판이 갑자기 더 커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의 감옥에 있다가 큰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서 재판을 그곳에서 다시 받는다고 그럽니다. 형량이요, 1년 아니면 2년 정도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그 감옥 속에서 1년, 2년을 거기서 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거 우리 교회 책임이다, 저의 책임이다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자꾸 눌려집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제 약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요,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가셔서 그곳에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 국경 근처 그 교회에 서서 우리를 맞이했던 그분의 사모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공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에 우리를 모르는 척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인도를 해갔던,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경찰들을 피하려고 했던 분인데 그냥 그렇게 잡혀서 이제 1년 아니면 2년 정도 이렇게, 아직 재판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 민등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일이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때문에 눈물 흘리며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약점을 결국은 능력으로 바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약점들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요, 북한의 정성옥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 선수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오면은 훈장을 이렇게 줍니다. 낮은 것에서부터 그 훈장의 이름이 있는데 제일 낮은 것이 체육명수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줍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칭호가요, 공훈체육인, 그 위에가 인민체육인, 그 위가 노력영웅, 제일 위에 제일 영화로운 칭호가요, 공화국영웅, 이런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그 유도스타 계순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이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큰 체육대회는 올림픽 아닙니까? 그 큰 대회에서 이 유도 선수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받은 칭호는요, 딱 중간 계층엔 인민체육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규모가 올림픽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세계선수권 대회, 여자 마라톤 대회에서 이 정성옥 선수가, 여자 선수인데요, 우승을 했습니다. 1999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해서 이 선수가 북한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독재자가 공화국 영웅이라고 하는 최고의 칭호를 수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정성옥 선수가요, 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막 마라톤 달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장군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장군님이 자꾸 나한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해서 나는 장군님 얼굴만 보고 달려갔더니 나도 모르게 우승을 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만 딱 바라보고 내 인생의 이 마라톤을 경주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승을 하게, 승리를 하게 되어졌더라.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들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니까 저 북한은요, 종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터뷰를 딱 보고 있던 독재자가요, 이 정성우 선수가 북한에 딱 오자마자 공화국 영웅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주고 고급 벤츠도 주었고 아파트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기 때문에 툭 치면 입에서 위대하신 영도자 이렇게 탁 나옵니다. 위대하신 영도자, 지도자, 위원장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그들의 그 위원장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나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툭 건들기만 하면은 하나님, 툭 건들기만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는 이거 싫어하신다고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을 고정해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